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귀환민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경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수십 년의 시간, 심지어 백여 년이 지난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그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의 기사가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책입니다. 원래 한 책인데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에스라의 이제 마지막 장인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부흥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종교적 개혁의 이야기가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서 전체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3차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의 이야기, 또 각각의 포로 귀환의 때마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정리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의 스토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3장의 이야기는요, 이세 차례 포로 귀환 중에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 중한 부분입니다. 근데 총세 덩어리로 저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먼저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흡사 우리가 이제 얼마 전 주일 설교를 통해 꾸준히 드렸던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재료를 모으고요, 사람을 세우고 이제 성전이 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성전 기초를 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성전의 기초가 딱 놓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처음 이제 세우게 됐는데, 기초가 놓이자마자 마음이 너무 벅찬 거죠. 그래서 감격 속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일단의 무리들은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3장의 전체 풀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꼭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남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그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어떤 일정 기간의 연단의 기간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포로되었던 땅에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결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내내 염두에 두어야 될 대목은 바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 나에 대해서 참 신실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기 직전과 직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집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그런 심정의 고백이 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우리 전체를 다 묵상할 수는 없어서요, 제가 빠르게 좀 스케치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각자의 머무는 처소, 각자가 이제 머무는 공간에 머물러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곱째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루살렘의 전체가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를 보실까요?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인데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제 민간력으로는요, 놀랍게도 이 일곱째 달이 새해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모인 거예요? 새해 첫달 첫날 아침에 모인 것입니다. 새해의 첫달 첫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귀환하게 하셨으니까 그 새로운 해가 열려지는 새해 첫달 첫날에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위대한 일, 위대한 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새해 첫달 첫날 아침에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인생 속에서 새로운 전기나 전환기를 맞이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중요한 시점에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각오로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고 그런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무리가,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쌓았다는 거예요. 예, 앞을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번역은요, 다른 성경, 뭐 NIV나 또 한글 성경 번역 중에도 다른 본문에는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로 번역될 수도 있고,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 생활을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지경에 들어와가지고 군데군데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땅,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고 있던 것이죠.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심에 가득한 눈초리로 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변 나라들의 경계 속에서 이들이 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네. 네, 여러분, 두려워하였는데 제단을 쌓았다. 저는 이 말씀에 꽤 오래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을 유발합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두려움은 때로 유익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는 결정적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면, 불안이 찾아올 때면 정직한 신앙인들은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그 자체가 비록 불쾌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로 찾게 하는 유익이 되곤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마지막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길게 설교하셨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요, 참 은혜로워요. 이유가 뭐냐면 그 14장부터 16장까지 총 석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등장하는데, 첫 절과 끝절 모두 우리의 두려움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다락방 강화의 시작입니다. 맨 마지막 16장 3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죄악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루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배 끝에 찾아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두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최우선 과제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나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히더라도 그것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귀결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저를 보시겠습니까? 4절 초반에 기록한 규례대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예배, 제단을 쌓을 때도 모세의 율법대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기록된 규례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 후반부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놀랍게도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고, 원래 주셨던 말씀대로 절기가 회복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대로 찬양과 찬송이 회복되는 것. 근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사실만 적시하는 게 아니라 어떠어떤 명령대로, 규례대로, 또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제가 깊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그 남유다 왕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우하지 못했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지침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큰 고통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했던 거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전 재건과 같은 어떤 놀라운 회복과 어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규례대로 이들이 반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껏 또 오늘 아침에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도전을 주십니까? 그 말씀과 그 도전으로 여러분이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대목인데요, 8장 8절 9절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분열하지 않아요. 똘똘 뭉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면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을 세워가면서 또 서로 돌봐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보고 싶은 대목은 10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기도 나오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매우 뛰어난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기초가 딱 놓여요. 그러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 고백하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셨다 고백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큰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허투루 살아서 나와 우리 백성이 범죄하여서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구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죠. 지난 날에 대한 회한과 후회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게 여기에 담기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역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빈번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게 이제 일어난 경험인데, 어떤 방황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좀 흔들렸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까먹고라는 말은 은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방탕하게 허탄하게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회복의 시작지음에, 새로운 시작지음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대성통곡과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때로 통곡하듯이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한다. 돌아서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 새롭고 건실하게 살아가기 원한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믿음,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저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어졌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그 발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쌓는 것보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또 지난날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를 극진히 선대하시고 후대하셨던 걸음걸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있다 나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교만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새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한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삶의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기대에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돌아온 탕자보다 더욱더 패약하였던, 음란한 고멜보다 더욱더 음란하였던, 야곱보다 더욱더 사기꾼과 다름이 없었던, 삭개오보다 더욱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의를 행하여 주셔서 제가 이날 이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참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나의 생각